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곳에 모인 줄 압니다. 다들 빠지지 않고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다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싸우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참여한 모두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또 참여치 못하고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셔서 다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 이룸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며 증거할 지혜와 말씀과 힘을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성령의 도우심과 감동과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즐거이 듣고 받고 다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레미야 38장 진흙 구덩이에서 구출됨.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맞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 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가 취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 앞에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세 가지인데 첫째,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이다. 둘째,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셋째, 이 성은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움을 당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4절 계속 보십시오. 이에 그 방백들이 왕께 고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치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가로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취하여 시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리웠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자, 방백들은 예레미야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레미야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인데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불쾌하여 왕에게 그를 죽이기를 청하였고 왕의 허락 속에 그를 취하여 시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줄로 달아 내리워 던져 넣었습니다.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는 진흙 중에 빠졌습니다. 선지자는 그곳에서 굶어 죽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앞장에서 요나단의 지하 감옥에 갇혔다가 놓여놨던 그는 또 진흙 구덩이에 던지우는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고난의 연속이죠.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귀한 종인데 지하 감옥에도 갇히고 진흙 구덩이에도 던지우고 자꾸 고난만 당합니다. 그에게 닥친 고난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였기 때문에 온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백성에게 무슨 나쁜 감정이 있어서 백성에게 예, 나쁜 말을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죄를 지어 지금 징벌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니까 바르게 전하는 것뿐입니다. 참 목사는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바른 말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봅시다. 왕궁 환관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놓았음을 들으니라. 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고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이다. 아, 방백들이 한 일을 감히 악한 일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주려 죽으리이다. 자, 나라가 심히 부패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왕궁의 내시 중 구스인 에벳멜렉을 사용하였습니다. 내시 중에 한 사람이며 유대인도 아니고 구스 사람인데 이 에벳멜렉이 그래도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벳멜렉을 사용했습니다. 에벳멜렉은 바른 판단력이 있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저 방백들이 예레미야에게 한 일은 악하구나, 예레미야가 저렇게 죽을 일 했는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한 것을 저렇게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하다니, 바른 판단력이 있었고 용기도 있었습니다. 용감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한 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있고 신뢰한 그였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였습니다. 구스인이지만 하나님의 종들에게 고난이 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자기의 종들과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10절 보시다. 왕이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아, 왕이 이제 에벳멜렉의 말을 받아들인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선지자 예레미야의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아마 며칠 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취하고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줄로 내리우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내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라.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비대 뜰에 머무니라. 왕이 3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게 한 것은 방백들의 방해를 막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에벳멜렉은 왕의 허락을 받아 지혜롭게 헝겊과 낡은 옷과 줄을 사용하여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며 그의 종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그 말씀대로죠. 참새 한 마리보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14절 보십시다.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집 제3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일을 물으리니 이로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단정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시드기야도 하나님을 조금은 두려워하는 것 같죠. 맹세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도 아니하리라.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구스인 에베멜렉의 말을 받아들인 것도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예레미야의 말씀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시드기야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다는 것을 보이는 것 같죠.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24장 19절에 보면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었으니까 시드기야도 악한 왕이긴 악한 왕인데 그 속에 그래도 양심이 좀 있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 있다 그렇게 보이고 그러나 이 시드기야는 용기가 없어서 자기 신하들을 두려워합니다. 왕인데 왕이 당당하게 그렇게 올바른 의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권력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백성들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용감하게 그렇게 행동을 할 줄 알아야지 물론 그 권력을 남용하면 그는 천벌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당당하게 행하면 모든 백성들이 그래도 그를 지지할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는 양심이 다 있기 때문에 올바로 행하는 자에게 침을 뱉지는 못합니다. 올바로 행하는 자에게 대해서 아, 그 잘하는 것 같으다. 그가 정당하게 하는 것 같으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17절 보십시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앞에서 말씀한 것과 똑같은 말씀을 왕 앞에도 하는 것입니다. 항복하시오 그 말이 네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 군대하고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누가 도와주는 무슨 뭐 한미연맹이 있습니까? 미군이 옵니까? 유엔군이 옵니까? 말하자면은 아무런 도움이 없는 상황입니다. 혼자 그 바벨론 군대를 싸워야 되는데 그 되지 않는 싸움 이미 기울어진 싸움이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심판이니까 싸우면 죽음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성이 불타지 항복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옳다 그 말이죠. 나 우리나라도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한미동맹이나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지금 큰 소리 치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큰 소리 못 칠 거요. 핵을 가진 사람하고 핵이 없는 재래식 무기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갖고 대에 싸울 수 있겠습니까? 모든 생각 있는 사람들은 그거 되지 않는다. 그거는 핵이 이기지. 핵을 쓰면 이기지. 우리가 재래식 무기 갖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죠. 단지 유엔이 있고 유엔도 뭐 기능을 못 하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련의 러시아하고 중국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유엔 가지고 평화를 논할 수는 없고 이미 그거는 되지도 않는 일입니다. 유엔은 없애버려야 되든지 새로 만들든지 해야지 유엔 가지고 일이 되질 않고 단지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미국이 우리를 약속하고 핵을 쓰면 우리가 도와준다 그렇게 하는 약속 그 하나 믿고 있는데 그 약속이 흔들려버리면 한미동맹 깨트려버리고 미국과 틀어져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도울 것입니까? 도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때는 전쟁 나면 항복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뭐 결사항전에서 싸운다 싸워봐야 핵 몇 방이면은 우리 한국이 아주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핵 하나만 서울에 떨어져도 그는 이 전쟁 끝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뭘 싸우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상황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예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고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오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짓늘게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어냄을 입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으로 불사름을 입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할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조금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조금은 피해를 적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결국 비참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은 불태워질 것입니다. 마저 보십시오. 24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사람으로 알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방백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네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고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고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의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도로 보내지 말아서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방백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의 명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치 아니하였고 그들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시위대 뜰에 머물렀더라.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레미야의 말 예상대로 그 말씀을 행키를 주저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항복하라. 항복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버리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방백들의 손에 넘기우지 않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날까지 12대 뜰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두 가지만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는 연속적으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요나단의 집에 지하 감옥에도 갇혔고 37장에서 읽은 대로 진흙 구덩이에도 던지웠습니다. 본장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옛날부터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자신께서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고난이고 33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사신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낮아지심이고 십자가에 죽으셔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은 고난의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많은 고난 속에서 죽도록 충성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를 따르는 길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였다면 따르고자 하였겠지요. 하였다면은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길이며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몸이 건강해서 나오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우리 집 사람도 예? 오늘도 몸이 안 좋아서 어떻게 하겠어 좀 쉬어 내가 쉬라고 그래도 조금 누워있다가 그래도 죽어도 한번 나가본다 그러고 나오던데 나와서 죽는 게 좋은지 지금 쉬는 게 나와서 죽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은 그렇게 그런 각오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겠지. 고난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고 가고, 그 물론 그렇다고 다 죽으러 나오라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몸이 안 좋을 때는 쉬기도 하십시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교훈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고자 합니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고난을 항상 각오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연속적 고난은 그것을 또 보이는 교훈이 있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많은 고난 중에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건지시고 도우심을 보이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살아계시구나. 그는 그의 신실한 종들과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기에 오늘 본장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구스인 네시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가 용기 있게 감히 왕궁에서 나와서, 네시가 왕궁에 있는 자인데 나와서 왕에게 나아가 간하였습니다. 간청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저렇게 던져놓은 것은 악한 일입니다. 거기서 이제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렇게 굶어 죽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잘못을 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요. 그래서 왕을 그래도 감동시켜서, 왕이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방백들이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 가서 30명 데리고 가서 건져내라. 왕은 왔다 갔다 그죠? 방백들 말하면 그 앞에 말도 못하고 끌려다니듯이 그렇죠? 지도자라는 사람이 주대가 있고 마음에 신념이, 분명한 신념이 있어서 옳은 것을 행해야 되는데 주위의 참모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오히려 다 말하는 대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면 그 되질 않지. 지도자는 그런 것이 아니죠. 지도자가 어떤 때는 누가 반대가 있어도 이것이 옳다 그러면 설득하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이고 우리 교회 나라의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나라를 지키는 지도자가 될 만하지. 그것이 없다면 지도자 하면 안 되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주의 백성들을, 주의 종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주님의 약속대로 마태복음 28장 끝에 있는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까? 주님 잘 믿다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면 영광일 것이고, 순교자는 드물다. 순교를 바라도 다 순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 말한 대로 아시아에서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죽었다 싶은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또 이 이후에라도 건져주실 것을 내가 믿노라, 믿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나중에 순교할 때 가면 순교할 것입니다. 순교는 아무 때나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순교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념으로 살게 하시고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애죠. 죽을 고비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은 성도들이 하죠.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려운 고비고비가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오늘 이것까지 에벤에셀 되시고 여호와 이레 되셔서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 자신도 우리 가정도 그런 체험을 하면서, 우리 집사람도 젊을 때부터 그런 체험을 하면서 지나온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경건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교훈하시는 구원 얻은 성도의 바르고 복된 삶입니다. 고난은 있지만은 고난도 있다. 지하 감옥에도 갇히고 진흙 구덩이에도 던지고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스네시 에벤멜렛을 두어서 또 그 구덩이에서 건짐을 얻게 하시고 그 기근 때에 그래도 떡 한 덩이씩이라도 먹으면서 연명할 수 있게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만 주셔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념으로 살아가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은 있지만은 그러나 주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과 도우심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장에서 또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어려움이 많은 시대이고 주님 환난의 질병도 많고 또 경제적 어려움도 많고 주님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고난도 각오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심도 믿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